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강원 영동 지역에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오늘도 큰 눈이 예보됐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예상보다 적은 양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첫 소식 양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어젯밤 9시 기준 고성군 미시령에 60.1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역에 오늘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폭설에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원주공항과 양양국제공항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눈길로 인한 교통사고와 고립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고성군 토성면의 도로에선 차량 12대가 눈길에 고립됐다가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7시 반쯤엔 강원 동해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칠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 밖에도 이번 폭설로 1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집계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엔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중상자 3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CBS 뉴스 양승진입니다.
한동안 포근하기까지 했던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네,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날씨인 거죠?
네, 한 주 만에 마치 계절이 바뀐 듯 오늘 아침 다시 찬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와 경기 동부, 강원 중북부 내륙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8.1도, 서울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은 영하 9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과 원주 영하 1도, 청주 0도, 광주 2도, 대구 4도로 대부분 지역의 체감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강원 지역에는 얼마나 눈이 더 내릴까요?
지난 주말 동안 강원 산지에는 최대 60cm 안팎의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눈구름들이 많이 약해지면서 중부지방 곳곳에서 약한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오늘 오전까지 강원 중북부 산지와 동해안 제주 산지에 1cm 안팎의 눈이 좀 더 이어지겠고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는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파특보가 더해지면서 오늘 아침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무척 많은데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에서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해 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승객 명단에는 한국인 2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교부는 현지 직원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장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 72명을 태운 예티 항공의 여객기가 포카라 공항에 접근하던 중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는 여객기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계곡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8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됐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한국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생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한국대사관 직원을 현지에 급파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이 밖에 여객기에는 인도인 5명과 러시아인 4명 등 모두 15명의 외국인이 타고 있었고 3명의 유아와 3명의 어린이도 탑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날이 저물면서 오늘 해가 뜨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1992년 탑승객 167명 전원이 숨진 항공기 사고 이후 네팔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제2의 진박감별사 장재현 의원님 겨냥하시는 것 아니냐는...
뭐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과 강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기 정치하라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다음에 더 출세하는 비빔밥 만들라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내가 2년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총선 승리를 해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수사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한다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세게 주장을 하고 모두가 다 선당우사를 해야 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당 대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수사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대표를 새로 뽑는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먼저 여당입니다. 전당대회를 50일 남겨두고 해묵은 개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이 출마 결심 초읽기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규정을 하자 나 전 의원이 발끈했는데요. 이 내용은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된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2의 진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냐며 당내 친윤계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총선에서 진실한 친박, 진박을 자처한 친박계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총선에서 패배했던 일을 거론한 겁니다. 국민의힘 전신의 아픈 기억을 환기시키며 나 전 의원이 전하고 싶은 것은 윤핵관이 당 주류면 차기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나 전 의원을 엄호하는 동시에 친윤 단일 후보로 세몰이 중인 김기현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입니다.
결국은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느냐, 그게 이제 모든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
일찌감치 윤핵관 장재원 의원과의 연대론을 띄우며 친윤 후보로 자리매김한 김기현 의원은 주말 사이 불거진 개파 갈등을 의식한 듯 나 전 의원에 대한 말을 아끼며 자신은 윤심이 아닌 민심 후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이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결국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가부를 투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검찰이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기본소득 등 자신의 기본 시리즈를 구체화할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며 민생행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내에
사법 리스크를 민생으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조사가 망신주기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무엇보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향후 이 대표 관련 사건으로 줄줄이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귀국하게 되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체포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여전히 듣기에 따라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헷갈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은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외교부는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출국 전부터 이번 순방의 목적은 경제라고 못을 박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경제 중심의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역량을 경제에 올인하겠다며 순방을 떠난 윤 대통령. 어제 아랍에미리트,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UAE 바라카 원전을 건설하면서 보여줬던 실력과 성실함을 신뢰한다며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37조 2천여억 원으로 UAE에서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한 금액 중 최고 액수입니다. 아울러 30여 개의 양해각서도 체결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윤 대통령의 정상 세일즈 외교가 성과를 거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고 100여 개 기업 인사들의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하는 등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일본 정상의 악수와 어깨 동무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전례 없이 밀착하며 방패가 아닌 창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는데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 군사력 제한을 풀고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지원해 공동으로 중국과 북한에 맞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어깨 동무도 하는 등 흉금없는 사이임을 회담 내내 과시했습니다. 이런 미국과 일본의 밀착은 미일 정상 공동 성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특히 일본의 반격 능력 등 군사 역량 개발과 활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 견제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명분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지지를 얻고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을 명시한 안보 문서 개정을 역사적 이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일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마냥 반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거를 막기 쉽지 않습니다.
패권을 놓고 충돌하는 미국과 중국, 비약적으로 발전한 핵 능력으로 위협을 키워가는 북한, 이런 상황을 활용해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는 일본. 그 사이에서 우리 외교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우리의 외교력은 중국과도 필요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중국이 한동안 제대로 된 코로나19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정점을 지나 이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니 우리나라나 일본에 입국 제한 조치를 풀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주에 시작되는 춘제 연휴가 있어서 코로나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안성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 주말 코로나19 월간 사망자를 공개했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포기한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코로나 감염에 따른 폐렴이나 호흡 부전인 경우만 코로나 사망자로 인정해 국제사회로부터 정보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듯 이번 발표에서는 기저질환과 코로나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사망한 사람은 여전히 빠져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병원 방문자와 입원자, 중증 환자 등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달 하순에 정점을 지났고 중국 전체 인구의 64%인 9억 명이 감염됐다는 추계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춘제 연휴입니다. 20억 명이 이동하면서 도시의 코로나가 의료 수준이 열악한 시골로 확산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안성료입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와 날이 참 포근했던 터라 오늘 아침 체감 추위가 무척 심한 게 사실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김덕기 아침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꼭 필요한 뉴스들로만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